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더욱 깊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본문의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그저 교회에서 구제나 봉사, 재정에 관한 실무적인 능력만을 갖추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사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거쳐가는 한 단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교회에 대입해서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섬기는 자는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은 시간이 가면 올라가지만 우리는 성숙할수록 낮아집니다.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집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빠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이러한 성장통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본토박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주변 나라로 흩어져 살다가 역으로 이민해온 헬라파 신자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이 이럴 때 교회를 쥐고 흔드는 방법이 다툼과 원망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힘을 잃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급속도로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는 그런 원망입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구제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힘을 다해서 가난한 성도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구제를 함에 있어서 자꾸만 행정적 착오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과 이 구제를 병행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말씀도 잘 전하고 구제도 잘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구제를 맡아서 섬기는 일꾼들을 선출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즉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고 성령의 역사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사역을 분담하고 조직적인 운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더 이상 이 구제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복음의 능력을 갖추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사도들이 첫째로 제시한 중요한 요건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밝힌 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말씀입니다. 구제를 감당한다고 해서 행정의 능력이 탁월하고 계산이 빠른 지식이나 혹은 경험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대단한 실무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삶에 녹여내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는 일인데, 어떻게 더러운 재물과 함께 멸망에 빠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어떤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생명인지 그가 알기 때문에 그 길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혜로는 그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지혜이고 비밀한 지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비밀한 지혜를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바로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있고 또 일을 잘해서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보지 못하는 비밀한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그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에는 얼마나 지혜가 있는 자가 많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근처도 가지 못할 일들을 행하고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돈 버는 방법도 잘 알고 학문에도 도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금껏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보십시오. 정말 비상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탁월한 세상의 지혜가 있어도 이 복음의 진리는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지성의 빛으로 복음을 보면 그것이 허무 맹랑하고 비웃음이 나오는 그리고 조롱이 나오고 미련하게 여기는 그런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치와 생명과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사건입니까?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저주스러운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무한한 영광과 생명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깨닫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그는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는 영광과 생명을 깨닫고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는 비교조차도 할수 없는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집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의 지혜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8장의 상황을 보면 1절부터 교회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 또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 이렇게 회심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 많던 성도들이 다 흩어질 정도로 큰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면 교회가 한참 부흥하더니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있을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들 외에는 더 이상 교회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 전에도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스데반도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한 믿음의 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가 감정이 뜨겁고 기도를 크게 한다. 그것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기까지 할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에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그것을 혼자 품고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그때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예수의 형상과 예수의 영광 외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게 끌려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만 독특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로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복음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의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의 시대에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 시대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서 전하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박해가 하나님의 교회를 뿌리 뽑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고 그 중심에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집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들은 단지 일을 하게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지 못한 비밀한 복음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집사들이 있다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교회는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가 폐쇄되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의 통치를 민감하게 받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이제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방향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6절인데요. 그 마지막을 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를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러나 그가 성령에 이끌려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를 만날지 알 수는 없지만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인 네시를 만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네시도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레를 타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먼 광야와 사막길을 건너서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를 드리길 원했던 그 에티오피아 네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사야 성경을 수레에서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서 빌립은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께서 바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광야까지 보내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타서 마침 그가 읽고 있었던 그 성경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가 때마침 읽고 있던 대목이 어떤 성경 구절입니까? 바로 이사야 53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그때 때마침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 이사야 53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이고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많은 간고를 겪었고 왜 멸시를 당하고 왜 사람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비밀한 십자가의 복음을 그 광야 한복판에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복음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에게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비밀한 믿음의 도를 깨닫고 그가 그 복음을 듣고 난 후 수레를 멈추고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고 자기 고국에 돌아가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들은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하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집사로 세우시고 이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고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모든 세상을 이기시오니 우리가 담대하게 이땅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도를 더욱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교회를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세상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더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날이 올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교회의 문을 주님께서 전면적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